오늘 본문이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지만 26절부터 3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세 가지 흥미로운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방언이고 두 번째가 예언이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4장 그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아셔야 할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을 했죠. 그때 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각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한 것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내용도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들, 즉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이 증거된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말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언을 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혜는 생각, 어떤 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분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사용할 때도 분별함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더 신령한 것처럼 또 그리고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방언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열등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이 들어왔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20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매운 것을 얼마나 잘 먹느냐,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강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김치를 물에 씻어 먹지 않아. 나는 마라탕을 몇 단계를 먹어.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매운 것을 좀 잘 먹으면 성숙한 것 같고 어른에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맵부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맵찔이. 맵찔이라고 하면서 그 매운 것으로 자기 막 자랑하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꼭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떤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자기의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권위에 빌려서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사야 28장의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좀 해설이 필요한데요. 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깨우치기 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알아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말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의 말로 내가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가 쉬운 말로 해서도 알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말을 전해서 아예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겠다. 돌이킬 회개할 기회조차 내가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제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더 이상 돌이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교회 상황에 대비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방언이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오히려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심판의 표적이 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리고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여라. 통역함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은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권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 상황으로 대비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적인 말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한다면 이러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서 이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지 아니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언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어떤 순서나 형식과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는 아직 예배가 그렇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나 어떤 형식이 조금 우리 오늘날의 예배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교육자가 목사나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어떤 구성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는지 다섯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우리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모일 때가 예배할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첫 번째는 이제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계시도 있으며,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으며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시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말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이게 신학적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강도권을 가지고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 신학교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죠.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 교육이 일반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주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언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앞에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사람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계시가 주어졌고 또 그 계시를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가운데도 분별이 당연히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때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성경이 완성되었고 구원을 향한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이 성경 한 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사로이 개인의 의견이나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통 계시 받아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도 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바탕이 되는 또 그리고 정식적인 신학적인 교육을 마친 강도권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에도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이방 종교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했었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로 분별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 지침을 주는데요. 우리 14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줍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도 말하겠다, 나도 말하겠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막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여러 모임을 할 때 질서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상황과 그 모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서와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좀 공격적인 말이죠. 그들에게는 하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여자들이 그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잠잠하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소리 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구절에 보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여자들도 기도하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을 충분히 허용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자들만 잠잠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세 번에 걸쳐서 잠잠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류에게도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14장 28절 말씀입니다. 1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도 잠잠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들에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는 자들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하는 자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잠잠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존에 말하던 사람은 이제 잠잠하고 이제 그 말을 끊어야 했다는 것이죠.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길래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까? 오늘 보시는 본문의 말씀은 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당시 예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뭐냐면 방언을 말하죠.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분별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다는 거죠. 지중해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주석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벨리라는 학자가 자기가 중동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중동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겪었던 게 있는데, 문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에 선생님이 앞에 어떤 개념을 쓰고 설명을 하면 앉아있던 아이들이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서로 묻고 답하면서 그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움의 과정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어른 앞에서 떠드는 것이 그게 어떤 예의 없는 그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하나의 문화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예배에도 예언하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여성의 비율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고린도교회에서 더 그런 특성이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 예배 가운데에 그 소란함을 막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잠잠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자들이 그만큼 교회에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당시 여성의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상황으로 봤을 때 여자들은 어떤 공공적인 장소에서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 그 아고라라고 하는 마을의 중앙 광장에는 항상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항상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여자들은 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는 훨씬 더 여성에게 기회와 또 그런 존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살펴봤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많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12장과 14장의 중심에 있는 게 13장이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그 모든 은사를 아우를 수 있는 것, 모든 은사를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덕을 위해서 사랑으로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축구선수들을 개개인을 모아서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뛰어난 한 사람이 혼자서 공을 드리블하면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감독의 그런 질서 하에서 움직여야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삼육회는 특별히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팀이 꾸려지고 팀장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졌을 텐데요. 여러 가지 각자 받은 은사 가운데에 분량 가운데에 열심히 섬기되 우리 팀장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4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14장 40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가올 선교를 위해서 제6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